에베소서 5장, 오늘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21절까지 읽고,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공부하고 못 끝내는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제 쭉 옵니다. 우리가 뭐 1장 1절서부터 봤지만. 그러나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조금만, 그걸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뜻이 계십니다. 그 교회를 향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까지 자라나는 거죠. 즉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말씀으로 이루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데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개인적인 자라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가짐은 그저 나 하나 잘 자란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같이 자라는 것을 지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라나는, 즉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 쭉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냐? 처음에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그렇게 네거티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항상 성경은 지금 두 개의 왕국이 있죠. 두 개의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두 왕국에 속한 두 가지의 시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는 방식도 지금 내가 어떤 왕국의 시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고 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5장서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7절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 믿지 않는 자의,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의 그 삶에 참여하면 안 되느냐? 왜 우리는 글자 그대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 시민이 있고 천국 시민이 있고,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냐 이 문제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행위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누구냐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 같이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답게 또 살아야 되죠. 문제는 천국 시민이 세상에 속한 자 같이 사는 게 문제고, 또 뭐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 사는 자가 지금 믿음이 없는 자가 또 천국의 그런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이 세상식으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그거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지금 어둠의 자식이 아니면, 그런 어둠의 사람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7절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고 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빛으로 다시 창조가 됐어요. 물론 우리가 어둠의 사람과 참여하지 말라 하는 데서 지금 교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둠에 속한 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원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완전히 새로운 창조. 그래서 기독교는 좀 덜된 것으로부터 더 나은 것으로 향상이 되는 것을 기독교라고 안 합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새 창조예요. 그쵸? 새 창조. 즉,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거지, 옛날 것이 조금 더 improve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어둠에 속했던 내가 이제 빛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창조가 됐죠. 그러면 정말로 내가 빛이 된 거면, 그러면 그 빛이 어둠에 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면, 그건 얘기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빛이라고 믿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일어난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으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빛인 것을 안 믿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보고. 그러나 자기가 빛인 것을 안 믿으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자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면, 그러면 빛이면 이제 어둠에 거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아니죠. 더 이상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의 시민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 또 이렇게 하라 이 얘기는 그저 도덕 수준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가 누구냐 이 얘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냔 말이에요. 어떤 구원이 이루어졌냔 말이에요. 믿는 대로 행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는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자다. 그럼 할 수 없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 나온 사람이라고 믿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었으면 이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8절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전에는 여기가 전에는이죠.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어둠에 속한 자로 어둠 그 자체를 산 것은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또.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 당연히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꼭 저 세상에 안 믿는 자도 기독교를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왜? 아,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거냐 이 문제예요 지금. 이제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된 우리는 어둠에 계속 거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되면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다 가짜라는 얘기거든요. 내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거를 나도 안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안 믿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주장해야죠. 여러분의 믿음은 나는 이제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거할 수 없는 것이 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왜? 빛이니까. 지금 어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노력을 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게 아니라 빛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노력을 하고 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구원이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루어진 현실에 맞는 삶이 주어졌단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현실에 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죠.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우리 예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옮겨질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옮겨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옮겨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우리가 어두운 데서 있었는데 거기서 부름을 받아 나와 하나님의 빛에 들어간 자들이라 이 말이죠. 벌써 다 이루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너희가 뭐 착하게 살면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벌써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말한 대로 지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됐죠.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하나만 더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그러나 낮에 속한 자들.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둠. 그렇죠?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어둠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11절에 의하면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둠에 속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11절에 나옵니다. 즉 열매가 없는 삶이라 이 말이죠. 열매가 없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결국 헛되고 헛된 삶이란 말이에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 세상에 가질 만한 건 다 가져보고 여자도 천명에 엄청난 재산을 가져보고 지혜를 가져보고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삶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열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열매야 왜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열매는 지금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뭐 했어요? 12절에 보면은 저희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던 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제 어두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어두움이면 그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하지만 이제 빛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빛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도 아니고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사는 자도 아닌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알아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내일이 뭐요? 미루 시작하는 날이죠. 그러면 이 지금 뭐 처음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그래서 무슨 선물을 살까? 뭘 해주고 어디서 저녁을 먹고 뭐 어떻게 나가서 뭐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를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다 가 있죠. 그래서 아마 남자들 제일 그냥 즐거우면서도 제일 괴로운 때죠. 예, 네, 이게 생각을 해 관심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진짜 사랑이면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그런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생각하며 관심을 하나도 안 가져주신 만큼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안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빛의 자녀는 이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봅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가? 그쵸? 뭘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대강 믿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 여러분, 우리는 복잡하게 믿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건가 좀 알아보는 겁니다. 힘을 들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아버지 될 분이라고 하면, 며느리가 들어와갖고, 여러분 아들에게, 야,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가 뭘 좋아해? 아버님이 뭘 좋아해? 그냥 계속 물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뭐야? 이거야? 저거야? 뭐 이거야? 저거야?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화가 납니다. 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대강해, 대강. 시아버지가 그걸 알아봐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들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대강하래요. 대강하래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 데 와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 건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우리 이제 국민학생하고 제가 공부하는데 아 너무 은혜되는 말을 많이 해요. 예. 우리의 삶의 목적 to make God happy,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관심이 가 있단 말입니다. 왜 삽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왜 보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면 뭐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정말 그렇죠? 뭐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구고 내가 왜 살고 내 삶이 어떤 건가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가 돼버립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많이 계신 분이 어릴 때부터, 아주 조금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외우지 않고 커서 그런데, 요즘 애들 그 외우면서 큽니다. 그죠?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17절로 가보면 같은 비슷한 소리인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같은 얘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즉 주의 뜻을 이해 못하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외에 주님의 뜻을 알려준 데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자는 이 성경 공부나 성경을 읽는 거나 성경을 말씀을 듣는 거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삶이 왜 안 기쁘냐? 여러분 삶이 왜 뭐 이러냐 저러냐? 정말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 시험해보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기에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 삶이 괴로운 삶일까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만 손해보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상의 그 방법을 본받지 말고, 즉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방법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하게 하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산단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즉 빛인 사람들은 빛으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참여하는 자 되지 말고, 11절에 보면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 번역에 따라 지금 좀 달라요. 둘 다 참여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인데, 하나는 파르테이커가 되지 말라. 즉 정말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11절에는 파르테이커라는 단어 대신 펠로십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연관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우리 입에 부르지도 말라. 입에 담지도 말라. 12절에 말하기도 부끄럽다. 비친 사람들은 지금 그 어둠에 속한 거기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 지난번에 봤잖아요. 농담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저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세요. 그 복 있는 자, 시편 1편 생각나시죠?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쫓아갑니다. 쫓지 아니한다. 쫓아가다가 서지 아니한다. 섣버려요. 그리고 앉지 아니한다. 아예 주저앉아요. 즉 지금 이 세상의 악한 그런 그 하나님이 지금 기쁘지 않으신 그 방법을 쫓아가다가 서서 아예 거기에 완전히 참회가 돼버리는 거죠. 앉아버립니다. 복 있는 자는 그렇지 않는 자다. 왜? 지금 이런 전에는 그 어두움의 삶에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만약에 그런 죄인들과 그 죄인들이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에 살면 지금 예, 그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모른다. 저는 성경이 말해주는 세상을 압니다. 성경이 세상은 이러이러하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직접 가서 세상에서 일을 안 한다고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죠. 왜? 또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왜 몰라요, 죄를? 예. 그러나 죄는 모르고 자라는 게 좋아요. 그 부모들 중에 그래요. 우리 애는 세상을 너무 몰라. 아니, 그게 꼭 나쁜 것 같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게 꼭 안 좋은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 세상을 모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을 너무 잘 알면 좋겠어요? 왜? 세상을 너무 모르면 세상에서 너무 고난이 많죠. 고통이 많아요. 그죠? 왜?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세상에 가면 바보가 돼버려요. 그럼 뭐 어때요? 그게 우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많이 아는 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예. 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번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왜? 이제 좀 있으면 인컴택스를 보고하는 때가 오는데, 제가 전도사로서 이제 이 가르치고 이럴 때, 아니, 기독교인이 인컴택스를 어떻게 속이느냐? 그런 말을 했더니, 그 듣고 있던 교인들이 다 목사님한테 가서 읽는 거예요. 저 전도사가 세상을 너무 몰라서 저따위 소리 한다고. 그 저보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게 괜찮다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한다고 얘기 못해요. 왜? 싫어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삐져요. 어떡해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속임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린 빛의 자녀예요. 빛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그 빛이 지금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새로운 빛으로 지금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런 빛이 적어도 그냥 참 세상이 솔직하게 살기가 힘들다. 그러나 속이는 건 잘못했다. 아,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이거는 속이는데 괜찮대요. 속이는 그 자체가 괜찮대요. 하나님이 언제 괜찮다 그랬어요? 와, 참 너무 세상을 몰라서 너무 이해를 못해줘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마음이십니까?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건 간에, 내가 어떠한 바보 취급을 받건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마음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라도 지금 그런 사람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빛인 사람, 빛. 우리 예천교회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아예 죄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까? 오히려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수도원은 뭐예요? 이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빛이 된 사람으로서 사는 겁니까? 수도원은 성경이 가르치는 컨셉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죠. 그러나 빛으로서 사는 거죠. 빛을 비추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배워보죠. 고린도 전서 5장에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한국말에 그 좀 이상한 인간한테 지구를 떠나라. 이런 말을 했는데 꼭 그런 얘기예요. 지금 지구를 떠나라. 근데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가 무슨 뜻이냐.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얘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도 거기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거지 상종하지 않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누구하고 상종하지 말래요?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회개를 안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먹지도 말라, 같이 테이블에 앉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출교를 하죠. 출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왜? 같이 상종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나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항상 받아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항상 받아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보세요. 그런 인간들하고는 같이 식사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기독교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내 멋대로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우린 정말 이제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짓을 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계속 사귀어야죠. 그건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는 지금 회개가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오히려 세상식으로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장려를 합니다. 아까 인컴택스 속이는 그런 문제도 그게 회개가 아니라 아니 너는 그것도 못 속이냐 이 밥통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일일이 뭐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인컴택스를 어떻게 보고하는지 제가 알아보는 게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알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속인 걸 알게 되고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그걸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약하고 또 욕심이 있어서 아이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거다. 왜 하나님이 속이지 말라 했으니 아 이거는 그런 자들은 100번 받아줘야죠. 적어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기독교는 항상 받습니다.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이 돼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빛으로 살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쭉 나오지만은 여기 뭐래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책망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들과 먹고 마셨어요. 그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 믿는 죄인들, 그 죄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코 죄에 참여한 게 아니죠. 즉 여러분들이 이제 안 믿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 믿는 그런 죄인들과 그런 정말 말에 입에 담기도 그런 부끄러운 그런 짓을 해더라도 그 사람들과 지금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살며 그 책망하라. 우리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나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까지 같이 지어가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어요. 책망하라 이 뜻은 죄를 드러내고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에베소서를 다시 가보시면은 그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 빛을 비추라. 왜? 예수님께서 비추신다. 즉 지금 이 책망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죄인 것이 드러내게 도와주고 빛을 비추는 거죠. 그저 도덕적 수준에서 나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여러분이 증명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그 빛의 삶이 보세요. 이제 제가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여기 아니 그러면 잔이 어둠이 되네. 어둠이 여기 있어요. 어둠이 여기 있어서 제가 빛이에요. 근데 내가 빛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빛이죠. 그래서 어둠이 저기 있어서 내가 글로 가면 어둠이 환해지는 거죠. 죄가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마다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 된다 그랬는데 그 어두움을 비추게. 그래서 그 어두움에 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빛으로 드러나 버리게. 그런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플래시 라이트죠. 플래시 라이트로 가지고 어두운 데 가서 비추면 환해지잖아요, 저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플래시 라이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들고 비추면 어둠이 밝아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이 빛이니까. 빛으로 만드셨으니까. 우리 삶으로,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과 사랑을 증거하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그 사랑과 기쁨의 기독교인의 삶이 attractive. 여러분이 기독교인인데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그 삶이 attractive 하냐고요. 즉 마음이 끌리는 삶이냐고요.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고 싶다. 마음이 끌리는 삶. 지금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책망을 함으로써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한심한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을 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매일 인상이 찌그러져 있으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왜 기독교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또 페이크 해갖고 뭐 그럴 수는 없죠. 페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쁜 척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거 저건 진짜 가짜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래도 attractiveness가 있단 말입니다. 아 저게 뭐지? 쟤는 뭘 가졌길래 이해가 안 가지만 끌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삶은 정말 unattractive하다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면 그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으려다가도 여러분 보고 안 믿어. 아유, 내가 저게 기독교면 안 해. 네, 교회의 그 더러운 꼬라지들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야, 그게 기독교면, 그게 교회면, 너네들하고 아무 관계 없다나. 아니죠. 빛이 돼야죠. 아니, 빛이죠.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기독교의 삶,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나는 잘 이해도 안 가고 어떤 소리는 들으면 화도 나고 뭐 그런데 저 사람이 가진 저 기쁨만큼은 저 사람이 가진 저 사랑만큼은 저건 나도 좀 좋다. 그런 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13장을 읽으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드러내서 그분들이 그 더러운 것이 드러나서 인정이 되고 하면 그분들이 빛이 되는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빛인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이런 엄청난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왜 안 믿는 자들이 안 믿는가?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왜 빛으로 안 와요?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보일까 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안 옵니다. 자기도 알아요. 어느 정도로 더러운 인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같은 더러운 인간인데도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빛으로 나오면, 즉 여러분이 빛으로서 그 어두움을 비쳤을 때 빛으로 되면 그건 여러분이 빛의 삶을 올바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체가 어두움같이 살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잠에서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두움에서 너희들은 벌써 빛으로 옮겨진 자인데 왜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 속한 것 같이 그러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시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지혜 있는 자가 있으면 지혜 없는 자가 있어요. 즉 지혜가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혜를 소유한 자인데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지혜라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같은 소리가 나오죠. 그 안에는, 즉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즉 지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소유한 거죠.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도 지혜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그런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얘기하셨어요? 참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세월을 아낍니다. 시간을 아껴요. 무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면 헬라어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의 시간들을 buy 한다. 돈 주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침을 증거하는 기회를 찾고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의 기회, 그것을 찾아댕기는, 만들어낸, 시간을 아끼는, 이런 삶을 얘기하죠. 여러분, 24시간이 너무 빨라요. 아주, 어떻게 벌써 금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죠. 시간을 못 아꼈어요. 근데 여러분, 돈 버는 시간에 못 아꼈다. 이래서 아까운 거가 되면,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가 아니죠. 아,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돈 버는 시간이 조금 더 있거나, 뭘 좀 세상에서 뭐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게 모자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없었어서 내가 시간을 못 아꼈구나. 그래서 아쉽죠. 네. 공부하는 학생이면 아, 조금만 더 시간 있었으면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까? 그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에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에 잘못한 것으로만으로도 충족한 거 아니에요? 충분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건 제 거예요. 그 저희 뭐야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잘못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냐? 잘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까지도 우리의 시간이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 건가? 베드로가 그런 소리를 하죠.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현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 즉 세상의 뜻을 행한 것이 지난 때가 족하도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거죠. 시간을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기서 시간을 우리가 지금. 그런데 왜요? 때가 악해요. 세상이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한 절만 더 보고 마치죠.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1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까 좀 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보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는 거죠. 지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요즘 이게 너무너무 잘못 이해가 되고 있죠.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이 무슨 가솔린 같이 돼서, 예, 이 차 탱크, 가솔린 탱크 안에 반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 반만 찼고, 그러나 가스가 꽉 차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반만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됐다가, 이제 완전히 다 들어오셔갖고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와, 우리가 지금 예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사람은 발만 집어넣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손만 넣고 계세요? 아니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이 충만하다 하는 말은, 그 전에는 성령님이 부분적으로만 들어왔다가, 이제 성령님이 완전히 다 들어왔다, 이런 뜻은 아니죠. 우선 그렇게는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성령 충만하라. 즉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해라. 술에 충만하지 말라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지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교를 하셔서. 그럼 무슨 소리예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에 완전히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술에 컨트롤을 당하는 거죠. 술이 나를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한다. 그런데 영어로 fill my heart. 여기서 지금 충만이라는 단어가 fill이거든요. F-I-L-L. 영어로 하면. 그러면 내 마음을 채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 소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내 마음이 다 주어진다. 내 마음이 나의 와이프로 꽉 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통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행하고 하는 것이 지금 전부 내 와이프로 중심으로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꽉 찼다.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be filled with the spirit 그랬어요. 여기 받으라 그러면 receive라는 말은 또 영어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참 이게 문제인데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그래갖고 지금 성령이 완전히 하게 다 들어왔지 않았는데 그 성령을 이제 받으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 그것은 그 성령님이 오실 때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전혀 관계없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Or be filled with the Spirit. 즉 뭐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명령이면. 명령이란 말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물론 성령님이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라. 이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꽉 찬 거죠.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즉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 삶.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나 내가 그 순종을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성령님이 그것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그저 기다리면 강제로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왜 기다리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 싶으세요? 먼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건데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면 거품 물고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나가갖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 더 얻을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뒤로 자빠졌기 때문에? 안 자빠지면 성령 충만 안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 내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순종을 열심히 해보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왜 이렇게 고약하신지 왜 사람은 뒤로 자빠지게 해요? 여러분, 지금 그 성령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실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해? 왜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을 해? 성령 충만하면서. 그 충만함을 받고 그냥 뒤로 넘어졌는데 왜 다음날 나가서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왜?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꽉 찼어요. 여러분 마음이 성령이 주장해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뭐냐? 제대로 번역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히 저런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특별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스페셜하게 역사하는 모습. 그러나 그런 모습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일시적으로 특별하게 받아서 어떤 일을, 임무를 제대로 마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받으라는 거예요. 항상. 즉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항상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런 때 있었어요. 사도시대 때나 구약시대 때는 특별하게 성령님이 와서 그 일을 잘 하게끔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는 그 특별하게 임재하심이 없어지는 즉 일시적인 즉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뜻대로 행하란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네, 다음 주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끝내고 그리고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세 개의 관계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상전과 그 하인의 관계. 그것을 우리 천국 현실을 중심으로 한번 보죠. 다음번에 서론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빛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빛을 비추며 어두움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빛의 자녀임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잘 증거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의 빛, 그 천국의 영광의 빛을 잘 비추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